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축복된 우리 토요일 아침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된 신자들의 문제는 항상 이 형식을 본질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웅장한 이스라엘 성전을 그 건물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정도 좋은 건물이라면 그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복잡한 율법, 이방인들은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이 주신 심플한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갖다 붙인 해석을 탄 그 복잡한 율법 제도와 제사 시스템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면서 하나님이 참 자신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의무만 다 하면 뒤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지어도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괜찮은 신자들이란 영적인 착각을 깨고 그들의 이중적 신앙을 바로잡아 주려 하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신 일관적인 메시지는 단 하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시는 말씀을 귀뜸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담긴 능력이 그들의 삶에 흘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스톱돼 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죠. 27절에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 참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이 25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 그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끝없이 보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낳아놓고 자식에게 말을 안 합니까? 아무리 과묵한 사람도 엄마 아빠가 되면 아이한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 세미나도 하고 참 많이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세미나 들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와 대화하고 싶어 하심.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싶어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부모가 자녀와 훨씬 더 많이 대화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선택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한테는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한 몇 프로나 해오셨습니까? 한 반만 순종했어도 이만큼 됐는데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전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불순종할지라도 말씀을 듣기라도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말씀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자기 삶에서 셧아웃시켜버리니까 신앙이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몰아내버리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성전이 타락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서 영광이 훼손되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거룩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이 떠났기 때문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움을 잃기 시작하고 그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그 풍토가 교회에 가득해지면 교회가 급격히 타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죠. 2000년 전 교회사에서 동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게 됩니다. 28절에 진실이 없어져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언약이 파기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룰이 심플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허물어지면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도 망하게 돼요. 33절, 34절은 유다 예루살렘의 밀려올 무서운 심판이 지나가고 난 뒤에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테마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좀 산책하면서 어떤 부목사님한테 어떤 성도가 그랬대요. 목사님들 요즘 예레미야서 설교하기 힘드시죠? 굉장히 우울한 비극적인 스토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굳이 이 시즌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이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화해서는 안 되고 이 죄의 근원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는데 예레미야서의 포인트는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그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역설적으로 조금 이런 각도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한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의 거리는 그런 소리들로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부재도 느낄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재를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렇게 황폐해질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야 될 도성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가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한 주일 이상 계속되는 축제였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부터 친척들이 왔고 친구들과 이웃들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대부분 추수를 마친 가을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래야 될 수 있는 대로 맥시멈 인파가 모이거든요. 신랑은 가장 절친한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웁니다. 그러면 결혼식은 온 동네가 떠들썩한 퍼레이드로 시작합니다. 퍼레이드 수행자들은 아가서 3장 6절에서 발췌한 사랑의 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를 노래하면서 신부 앞에서 꽃을 뿌리면서 마을을 지나갑니다. 보통 신부가 가마를 타고 오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대로 최대한 좋은 옷을 입고 보석으로 눈부시게 치장합니다. 신랑 신부는 일주일간의 온 동네가 기뻐 즐거워 외치는 잔치가 끝난 뒤에는 완전한 결합을 위해서 신방에 마련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방을 차리는 동안 하객들은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는 것이 온 동네 가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의 혼인잔치의 축제가 늘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는 피크였을 때 늘 거룩한 찬양과 기쁨과 축제가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처음 가지고 들어올 때 기뻐서 옷을 벗고 춤을 추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임해서 주의 성전을 감쌌습니다. 그러면 열방에서 사람들이 기쁜 얼굴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소리들이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루살렘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워야 할 예루살렘이 이제 곧 산산이 부서지고 불타고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까지 황폐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파괴되기를 원해요.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어지고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도시 예루살렘이 이토록 비참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도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 파괴될 수 있다. 만약 이스라엘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언약을 깨지만 않았더라도 그들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결코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누렸어야 될 이 기쁨과 영광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에덴 동산의 영광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였어요. 지혜와 위엄이 가득했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흠모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면서 흐뭇해하셨습니다. 자식 잘 되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부모처럼 흐뭇해하셨어요. 그래, 바로 그게 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거기야. 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게 망가져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연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욕심과 음란과 폭력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망가져버린 인간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가 저러라고 저들을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닌데 저들은 원래 영광스럽고 축복된 존재였는데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간을 원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광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 초기 예루살렘의 결혼잔치의 그 모습, 초기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빛나는 추억이 있는 것. 그런데 그 추억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망가뜨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누렸어야 될 그 기쁨과 영광은 오늘날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과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불같은 성령의 강림으로 태어난 초대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어요. 건물도 없고 안팎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닥쳤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늘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깨지고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병 들린 사람들이 이 교회의 거룩한 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들을 모두 기쁘게 내놓아서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사랑이 있었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구령의 열정이 그런 선교적인 전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에서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세대를 초월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10년 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 영광스러운 교회 그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면 21세기 서울 한복판에도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아니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그 조각을 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대리석에서 그 멋있는 다비드상을 만들었잖아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돌에서 그런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어떤 이미지가 될 것인지를 머릿속에 다 그려놓는데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쪼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항상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의 오리지널 그 모습이 딱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그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들 위기라고들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문제 있는 교회들의 상처받고 실망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교회가 뭐 저러냐.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는 저런 교회 같이 되지 마세요. 이런 교회 같이 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저는 가슴 터져라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문제 있는 교회들을 묵상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예루살렘처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항상 흘러나오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의 오리지널 모습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과 감격과 축제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바로 그런 교회를 체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에서 망가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실수로 상처투성이인 교회를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망가져버린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의 가슴에는 좋았던 때의 꿈이 항상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여야 됐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추억, 부흥의 추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